구약성경 101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그 법정 소송의 형식을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제 우상들을 이렇게 법정에 나와라, 우리가 같이 변론해 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참된 신인지 한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밝혀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우상들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이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1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이제 법정에서 너희가 참된 신임을 한번 너희 우상들아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라. 근데 이 중간에 침묵이라고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상은 말이 없습니다.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역시 우상은 침묵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라. 역시 우상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침묵. 그러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면 뒤에 올 일을 알게 하고, 그러면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 텐데 너희가 이렇게 말이 없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내리든 재난을 내리든 아니면 갑자기 확 나타나든 이야기를 하든 한번 우리를 놀래켜봐라. 그런데도 여전히 우상은 침묵할 뿐입니다. 말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그 양 당사자가 아주 중요한 일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 그 싸움은 그 지고 마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지요. 할 말도 없지요. 변론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상이 이와 같다라고 지금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5절을 보시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로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라. 나는 한 사람을 일으키는 존재다. 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역사의 창조자요 주관자이다. 그러나 26절을 보면 우상과 세상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침묵할 뿐이고 헛되고 공허할 뿐입니다. 29절 보실까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여기서 이 공허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써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가치한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계 속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라 하여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을 다시 보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참되게 있다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아무 내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들아 너희의 일은 허망하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가증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이에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간 한국말하고 격언이 비슷합니다. 토할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가증스럽다, 구토의 대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이제 배경에서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의 영향력 하에서 고난받던 그 시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로 읽혔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BC 587년 혹은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자신의 나라는 사라지고 그래서 포로로 이렇게 서글프게 살아갈 때에 아마 이 말씀이 그들에게 많이 읽혔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멸망당했을까? 우리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과연 뭐하고 계셨을까? 이 길고 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요즘 우리식으로 따지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시는 걸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는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 역사의 비참함 속에서 허망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인데 그 사람은 바로 고레스다. 그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인류 역사상 전례 없었던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을 이 페르시아 제국이 뒤엎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해방될 것이고 너희는 다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여호와다. 이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먼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모든 인류의 해방을 주시는 그 사건으로 그 비전으로 이어지지요.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사용이 되었다가 사라지겠지만 이분은 사라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1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우상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특별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야곱의 왕으로 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야곱의 왕이라고 제한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한 나라가 강력해져서 다른 나라를 쳐서 이기게 되면 단지 군사력이나 정치력의 승리가 아니라 이 나라가 이긴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 나라가 이겼다는 것은 신들의 싸움에서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발음이 굉장히 이상하지요? 마르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자기들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보다 더 큰 신전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많은 신들이 와서 그 마르둑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의 신상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들의 왕의 궁전들은 비교, 솔로몬의 궁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저들이 섬기는 마르두기란 신이 훨씬 더 센 것이 아닌가, 훨씬 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바벨론에서 산다는 것은 바벨론 종교의 치하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신들을 섬겨야, 그 신들을 섬겼던 재물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잊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힘이 없어,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국가 속에 있을 때 그냥 그때만 의미 있었던 분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 보시죠. 41장 2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아마 이제 고레스를 염두에 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바벨론인들이 그토록 섬기는 우상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4절 보시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이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과연 아느냐?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그들은 설명해 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설명해 줄 수 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만드는 이들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가 못을 박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땜질에서 만든, 못을 박아 만든 형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존재하시는 참된 존재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요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바벨론의 압제와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섬기는 나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도 너희 눈으로 보는 것이 온통 우상들이 가득한 그 세계 속에 너희가 살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 세계를 주장하는 참된 신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요.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도 우리가 사는 현실이 마치 하나님의 안 계신 것 같은 현실 속에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원리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너무나 강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너무나 힘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이 그러한 것처럼. 그런데 그때 눈앞에 보이는 우상들의 주눅이 들어있는, 아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들의 의혹으로 가득한 현실 속에 주어집니다. 너희들이 실상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과거와 미래, 세상의 기원과 종말,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오직 그들이 속한 제국의 지배하에서만 현실성을 지니는 참되고 영원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가상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요즘에도 많은 괴담들이 인터넷에 떠돕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홍콩 할머니라는 그 무시무시한 얘기가 그 저희 초등학생들을 다 이렇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이제 그 남편하고 사별을 하고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가다가 비행기 사고가 나서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고양이도 죽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제 귀신으로 이제 이렇게 태어났는데 환생을 했는데 환생이 이게 우리 용어가 아니죠. 그 환생을 했는데 이제 얼굴이 고양이 같기도 하고 할머니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얼굴이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부른대요. 얘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오른쪽으로 뒤돌아보면 괜찮은데 왼쪽으로 뒤돌아보면 잡아먹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와서 너 손톱 좀 보여줄래? 그래서 이렇게 손톱을 딱 보여주면 또 이렇게 잡아먹힌대요. 그래서 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학교가 끝나면 누가 나를 부를까? 홍콩 할머니가 날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열심히 그냥 집에 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 할머니는 없죠. 아이들의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몇몇 그 사회적으로 유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제 어떤 그 사회적인 상황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괴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그게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그 이 홍콩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학교에 못 가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그 정신과 상담을 받은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다고 하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불과한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권력도 바벨론의 세력도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세계 역사상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그리스나 로마의 제국도 사실은 여기서의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관도 그들이 내세우는 사상도 모두 아무것도 아니며 헛되고 공허한 것, 가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시듯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예체제를 무너뜨리시고 새 시대를 열어서 구시대를 종결하시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기존의 세계를 종결시키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는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고 종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종결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가지고 오실 분이십니다. 그 새로운 세계, 참된 세계가 올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주장하는 이것이 아니면 안 돼, 이것이 너희의 삶을 다스리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모든 우상들과 그 우상들이 내세우는 모든 가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이 개최하신 이 법정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기자회견장이 된 것입니다. 그 올해 초에 했던 드라마 중에 그렇게 시청률이 높진 않았는데요, 그 초한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그 옛날 그 초안지의 내용을 현대 어떤 이제 그 기업의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이런 걸로 현대물로 이렇게 바꿔서 방영한 드라마였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진시황이라고 하는 이제 천하그룹의 회장이 나오죠. 그런데 이 회장이 그 자기 비서였던 모가비라고 하는 그 여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모가비가 유서를 고치죠. 그리고 자기가 회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회쯤 이제 가면 이제 그 어떤 그 증거들이 모이게 되고 모가비를 이제 향한 어떤 이제 그 법정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가비가 너무 유능한 변호사를 이렇게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이 모가비를 그 모가비 유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CCTV 자료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되고 그녀의 어떤 이제 그 살해를 밝히게 되고 그녀가 유서를 조작한 것이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그 법정이 모가비에 대한 심판의 어떤 그 장소가 될 뿐만이 아니라 천하그룹의 어떤 그 경영권이 사실은 유방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여호와가 개최하신 법정은 그동안 세력을 떨치던 것들이 사실은 허상에 불과하다. 그가 그렇게 지금까지 세력을 떨치던 것들이 지금까지 영향력을 끼치던 것들이 실상을 까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스캔들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잡담과 뒷담화는 좋지 않습니다. 가능은 하지 않는 게 좋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뒷담화를 할까요? 아마 이런 동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행위나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 형상들 뒤에는 화려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는 것과는 뭔가 다른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어떤 경험에 근거한 진리가 그 안에 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교회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뒷담화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제대로 수군거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들,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야, 대단해 보였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실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를지도 몰라라고 하며 뒷담화를 제대로 하십시오. 그 대상이 같은 교우나 목회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권세들, 우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인류는 항상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또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삽니다. 심지어 종교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글을 통해서 가톨릭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 그 성찬에 참여했거든요. 제대로 일반 성도들에게는 빵만 주고 포도주는 자기들만 마셨어요. 그 좋은 거는 자기들만 먹었어요. 그러나 이 루터는 이 논문을 통해서 이 성찬은 우리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가톨릭 사제들이 이 성찬을 자기들만 독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 권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철저히 까발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붙잡고 있는 강력한 신화,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가 저는 경쟁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만 우리는 풍족해질 수 있어. 경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좀 훌륭해진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저는 여전히 이 경쟁 신화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 차를 이렇게 확 껴들고 들어오면 바로 그 앞에 옆차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창문을 내리고 쳐다보고 싶어집니다. 아니면 창문을 내리지 않아서 이 안에서 막 째려봅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차도 썬팅했고 저 차도 썬팅해서 안 보이는데 뭘 그렇게 째려보냐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서구나 이제 구라파에 가면, 이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이제 있건 없건 횡단보도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차가 이렇게 서죠. 이렇게 알아서 서주죠.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이 지나가도 그냥 차가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지나가야 된다는, 빨리 해야 된다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내 옆에 차가 좀 껴들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내 뒤에 있던 차가 나보다 좀 빨리 가면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못 이기는 걸까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전에는 빨리 몰았는데 빨리 가봐야 뭐 별로 기쁘지도 않고 사고 날 위험만 높아지고 오히려 옆차를 양보해주는 게 더 실력이고 내가 더 풍족해지더라. 신호등에 사람이 서 있으면, 건널목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앞에 서서 기다려주는 것이 훨씬 더 분위기도 좋고 훨씬 더 내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도 그 상대방에게도 기쁨이지만 나에게도 기쁨이 되더라. 이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소유신화가 있죠. 많이 소비하고 많이 소유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100일 전에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00억을 줘도 안 바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재가 소유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은 우리가 뭔가 소비하지 않으면, 소유하지 않으면 풍족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된 존재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을 때 우리는 풍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풍족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질까봐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자리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동차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핸드백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진실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다. 침묵할 뿐입니다. 그것들에 집중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해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사라지면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고로, 어떤 인생의 풍파로 내 물질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시고 여전히 나는 부유합니다라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깨지고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게 되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 가지 어떤 불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잃게 되어도 나 여전히 내 안에 아픔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풍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그 우상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뒷담화, 거룩한 스캔들의 진원지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과 역사에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 의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실상임을 선포함으로써 이곳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개혁의 진원지, 거룩한 스캔들의 진원지가 되는 일들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계가 주장하고 이 세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이것이 아니면 너의 인생이 끝날 것이다, 너의 인생을 내가 제시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실상은 허상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